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근데 그냥 총리가 된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정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꿈 해석이었거든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일곱 개의 이제 좋은 이삭이 있고, 일곱 개의 마른 이삭이 있는데, 일곱 개의 좋은 이삭이 먼저 나왔다가 일곱 개의 마른 이삭한테 잡아먹혀요. 그리고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나왔는데, 이 살찐 소가 일곱 마리의 비쩍 마른 소한테 잡아먹혀요. 이 꿈을 꾸고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또 비슷한 걸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자겠고 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되는데 이제 파라오가 꿈 해몽해 줄 사람을 찾는데 요셉이 딱 만나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냥 꿈을 해석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 앞에 것은 풍년이고 뒤에 것은 흉년이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7년 풍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7년 흉년 동안에 없어지게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꿈 해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다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3분 만에 다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금 앞에서 그냥 3분 겨우 설명해가지고 임금이 너 오늘부터 총리 뭐 이래가지고 응 네가 바로 총리야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뭔가 깊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뭔가 중요한 설명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성경책은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분명하게 자세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풍년이 들었을 때는 세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풍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창고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풍년이 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냥 풍년이 왔다는 것은 비가 때맞춰 오고 해가 제대로 내리쬐고 뭐그 정도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 조건이 맞아졌다는 거지 이걸로 농사가 다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수리시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미리 개간해가지고 풍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움직여 봤어요. 농장 경영을 해봤단 말이에요. 농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사 지을 때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요셉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애굽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답을 감옥에서 배웠어요. 왜?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장관들을 만났거든요. 감옥 안에서 행정가들을 만났어요. 이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애굽 전체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전체 지리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전체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몇 프로밖에 못 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옥 안에서 몇년 동안 있으면서 할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집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그 사건 앞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정확한 확신을 줄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과 함께 육신적인 모든 답, 정책적인 모든 답을 한 번에 제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서른 살밖에 안 됐습니다. 요셉이. 나이 서른 살짜리가 국무총리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옆에 다른 장관들, 다른 정치인들 다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인지 모르는 내가, 그것도 나이도 어린 애가 갑자기 우리 위에 서 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랬어요. 다 충격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시기할 마음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완전 성공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성공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요셉같이 파라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꿈을 꾸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전부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가지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가지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뭘 말합니까?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셨죠. 감람산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신분 권세 있잖아요. 6가지 흑암세를 꺾는 답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복음으로 내가 근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근본 시작을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명, 소명, 사명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이제 바른 방향을 잡고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절대 목표라고 하죠. 그죠? 이 절대 목표가 나한테 들어와서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돼서 나의 목표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 당연필연 절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당연필연 절대는요? 이걸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 하면 돼요. 제일 쉽고 당연하고 나한테 맡겨져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이거 하면 되죠.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보여요. 그리고 절대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원리예요. 내 삶에서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답이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일전지, 이건 뭘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삶에 진짜 응답이 오는지 비결을 말합니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21가지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3개 더 남았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그래가지고 3, 4, 12, 12개죠 9개 더 남았어요. 그 9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달란트를 쌓고 목표를 쌓고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떻게 학원을 가고 어떻게 집에서 집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 답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 입시라는 과정을 치를 것이냐. 요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행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삶의 현장에 주셨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참 성공으로 가는 길 세 가지.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이라는 말은요, 유일한, 한 가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의 오직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오직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게 내용에 대한 오직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영적 축복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이고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인간이 지금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 배경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문제 속에 지금 인간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 사단에게 주어진 사단 때문에 오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다. 이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왜 인간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만이 지옥 배경 이길 수 있고 죄로 인한 저주 해결할 수 있고 사단 권세 꺾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오직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 오직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는 시작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전해야 될 내용, 붙잡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에 대한 오직도 가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렘넌트의 인생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오직의 목표예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렘넌트는 여러 가지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이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의 오직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쏟아야 되는 오직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의 오직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오직이에요. 내용의 오직, 목표의 오직, 방법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전도 대상과 전도 현장을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 전도 현장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정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확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거든요.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법의 오직입니다. 요 부분이 시작이에요. 요게 오직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공부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자, 공부 아니고 다른 거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공부 말고 나는 다른 게 길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면 돼요. 여기는 공부라고 쓰여있지만 내가 들을 때는 아 나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적용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막 공부, 야구, 축구, 노래, 뭐 댄스 뭐 이래가지고 그림, 막 한 뭐 정신문제 뭐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잖아. 프로게이머는 뭐 이래가지고 막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부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으니까. 자, 다른 친구들도 자기한테 주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시작을 오직이라는 설정을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 설정, 기본 세팅. 자, 이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응답을 학업 속에서 주실 것입니다. 유일성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기로 작정하고 공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공부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일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신다고요. 내 사업의 유일성의 증거를, 내 아이템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이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10%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느냐? 이걸 일단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 분명히.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찾자는 이야기를 천명, 소명, 사명하면서 이미 했습니다. 그죠? 내 진로에 대해서, 내 방향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붙잡자. 이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지금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이냐.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수학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일단 이과 체질이 아니야. 이과 충들 보면 극혐 뭐 이런 게 이미 벌써 막 체질적으로 올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극혐이라고 하는 것은 이과를 하는 친구들이 극혐이 아니라 이과 자체가 극혐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과충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리지널 문과충이라서 그래요. 숫자만 봐도 이미 도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 소개팅 하러 나와가지고 다리가 엑스포 대교가 표면 장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인간 나와라 자수해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물어보길로 대답해줬던 것뿐인데 이러면서 카이스트 학생이래요. 이래가지고 철골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팅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자가 아 예 그렇군요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다시는 안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과와 이과가 만나면 그렇죠. 간호사도 이과인데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요 부분은 조금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보고 그리고 한 번 두 번씩 실제 인턴십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걸러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데도 이 분야를 못 찾았다면 좀 어렵겠죠.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것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책도 보면서 정하고 요 이야기할 때 많이 했습니다. 위인전도 좀 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 속에서 모델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신문을 좀 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신문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네이버로 우리가 들어간다. 다음으로 들어간다. 포털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걸러가지고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모바일 네이버 바탕화면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어느 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랩런트들 중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연애를 제일 처음으로 설정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웹툰을 제일 처음으로 설정한 사람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제일 처음으로 설정했다가 열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저 뒤로 돌렸어요. 골도 보기 싫어가지고. 야구를 저 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야구는 백핸 무익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면 안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치유됐어요. 15대 4로 이겨가지고. 여러 개 정해놓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겨, 한국에서는 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지. 근데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건 나름대로 했겠죠. 남자들 뭐 게임 이걸 제일 앞으로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버워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관심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포털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의식적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학교 수업도 참고해보고 그리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도 인턴십 하는 부분을 되게 좀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라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꼭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분야를 찾았어요. 나는 아무래도 머리가 과학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사람 살리는 게 너무 좋다. 사람 병 고쳐주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분야를 찾는데 이 분야 속에서 내가 과연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판단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만화를 너무 좋아해.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웹툰 작가가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려보라 했거든요. 잘 못 그리더라고.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도 최소한 레바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잉잉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그려놓고 눈하고 입만 해가지고도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뭔가 센스가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이말년처럼 뭔가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아예 내가 작가로서 막 스토리를 잘 꾸밀 수 있다. 그런 거라도 하면 좀 희망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10% 안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백날 도전 베스트 도전 여기서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 유지가 안 되거든. 그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프로게이머 꿈꾸는 친구들 있습니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보세요. 두 번째, 1% 안에 가도록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 분야 안에서는 비슷해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한테 좀 재능이 있고 뭔가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도전하면 돼요. 그 안에서의 차이는 조금입니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는 얼마만큼 붙느냐, 얼마만큼 일심전심 지속으로 도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렘넌트는 1% 안에 들어가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상위 1%, 전교 상위 1% 안에 들어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야에서 1%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짜장면 만드는데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 기사로서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못하지만 방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답입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은 이제 1만 시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만 시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몇 년 했게요? 13년 했어요. 요셉이 하루 종일 거의 한 거예요. 그죠? 노예로 들어가 있죠? 또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거의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스케줄을 가지고 13년을 집중해서 붙은 거예요. 이러니까 불과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 돼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1% 안에 들어가는 답이 실력이 이제 갖춰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1%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국 상위 1%다 하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수험생이 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대학 입시 수험생이 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1%는 몇 명이에요? 4천 명이요? 4천 명. 그러면 1%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4천 명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천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유일한 한 사람. 요 유일성의 응답이 없으면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내가 없어도 3,999명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유일성의 답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 유일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 부분은 이미 있는 분야를 두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해요. 요거는 서밋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베이스 캠프 차리는 거예요. 정상 정복하기 전에 일단 시작하는 거, 스타트하는 거. 이 스타트 해가지고 어떻게 달려가느냐. 요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유일성.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유일성의 정상에 올라간 나를 통해서 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예요. 이거는 이미 있는 분야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면요. 이거는 세 번째 재창조라는 부분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로 들어가기까지 렘넌트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자, 재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탑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 탑의 자리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전도로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냥 내가 전교 1등이 됐다. 내가 그냥 서울대학교를 가게 되고 카이스트를 가게 됐다. 그게 유일 재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서울대학에 가게 됐고 아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됐고 여기까지는 유일성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게 재창조예요. 서울대학 안에 갈급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재창조. 그래서 전도와 연결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참된 성공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될 그 전도는 단순하게 한 명, 두 명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정도의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전도고 대단한 전도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될 전도는요. 문화를 바꾸는 큰 전도입니다. 한 시대에 문화를 뒤집는 거예요. 트렌드를 뒤집는 거죠. 요 전도를 하게 되는 게 재창조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에요? 재앙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재앙의 흐름을 막고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흐름을,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재창조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미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요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자, 요셉이 이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목적을 붙잡았어요. 이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과정이에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복음 누리는 힘이 있잖아요. 요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이것을 성취할 수 있구나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성전 준비해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붙잡았어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나라 망한 나라의 이름 없는 백성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상과 싸우겠다.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바벨론 땅에 오는 재앙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나는 싸워야 되겠다. 소년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오직의 시작이에요. 자, 그 시작을 한 다니엘에게, 이 시작을 한 요셉과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큰 목표, 세계복음화라는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걸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찾아내요. 찾아냈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집중해요. 1% 안으로 들어가도록 집중해서 도전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가게 돼요. 내 힘을 뛰어넘는 힘이 나온다고요. 요걸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누렸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누렸습니다.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아 쟤는 안 됐다.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인생 완전 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노예가 됐으니까.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10% 안으로 1%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었던 거예요. 1%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성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 도전을 요셉은 제대로 깨닫고 한 거죠. 창세기 39장 40장이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거든요. 이게 도전하는 길이었다.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이거는 뭘 말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요 길로 도전해서 갔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 복음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손의 정교함을 도전 가지고 계속 길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기능을 준비하는 답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돌 던지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 요 연습을 계속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잘 되는 게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가 안 되니까요. 대부분 집중이 안 되니까요. 성공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렘넌트 성공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그런 가짜 성공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로 가는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오직의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유일성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장 9절에서 21절 뜻을 정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일들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왕이 주는 기름진 것, 맛있는 것을 거절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불신자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10배로 뛰어난 재능과 10배로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유일성으로 간 거죠. 자, 인정받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셉에게 요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파라오가 봤을 때 충격받고 파라오의 신하들도 똑같이 충격받고 감동받은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너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인정됐잖아요. 불신자 봤을 때도 인정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애굽 온 땅에 총리를 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45장 1절에서 8절이요.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문, 가정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했던 응답입니다. 요셉이 했던 전도예요. 요셉이 자기 시대에 했던 문화를 바꾸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1장 36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비를 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에 오는 재앙의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요셉 한 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유일성 응답을 받고 나니까 땅이 망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이 망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 속에서 세계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재창조의 미래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인생 마무리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한 시대 문화를 남긴 거예요. 전 세계 여호와를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남겼어요.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흑암 문화의 흐름을 막는 진짜 복음 문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남기고 간 거예요. 이게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재창조 미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가 설명된 겁니다.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깨닫게 되고 전 나라가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 이것을 바라보고 렘넌트는 지금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는 뭡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스스로 재창조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자신이 새롭게 되니까 현장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미래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재창조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는데 여러분의 안 되는 집중력, 여러분의 안 되는 머리, 여러분의 안 되는 IQ에 여러분의 안 되고 있는 모든 체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지혜가 회복돼버리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능력과 집중력이 회복돼버리잖아요. 그 판단력이 회복돼버리잖아요. 그 재창조가 일어나니까 모든 내가 가는 분야가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더러워져 있었던, 황폐해져 있었던, 지저분해져 버린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흑암 문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요. 이 재창조는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돼요.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재창조에 대한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문화 현장을 보세요. 지식 현장을 보세요. 사상 현장을 보세요. 사단에게 완전 뺏겨버렸어요. 흑암 세력한테 완전 뺏겨버렸다니까요. 중요한 이런 현장들을요. 마귀는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어제 퀴어 축제 했잖아요. 동성애 축제 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아무 관심 없어서 그런 게 있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권이라는 사상으로 동성애라는 타락 문화가 들어가 버렸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사랑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비뚤어진 왜곡된 성욕의 발상이에요. 이게 이성애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성애까지 들어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관계를 진짜 그 타락하는 쪽으로 마구잡이로 합니다. 홍석천 씨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300명하고 동성관계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욕망이에요. 그냥 욕구라니까. 왜곡된 타락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겠어요? 분명히 이거 하고 나니까 에이즈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 어디서 제가 그 이번 주에 페이북에서 봤나 하여튼 그 봤어요. 그 이제 트랜스젠더 할아버지가 나왔어. 트레스는 그 막 이렇게 그 이제 제일 오래된 그 성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후회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한테. 지금 자기는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이걸 억지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호르몬 억지로 주사 맞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나이 들어가니까 60, 70 되어가니까 완전 몸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이 동성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완전 후회한다고. 근데 뭐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게 악한 문화인데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냐, 동성애 이런 문화가 아주 막 그 범죄냐 이렇게 한다면 윤리적, 도덕적 또는 법적 실정법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옵니다. 그 부분 육신적인 쾌락이라는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타락이라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가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하나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어제 대회를 하는데 그걸 서울광장에서 하도록 허락했어요. 서울시장이. 그래서 전에는 그냥 홍대 앞에서 하던 매니악한 거였거든요. 되게 그 막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좀 막 정신 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미친 짓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축제였는데 이게 서울광장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서울시 제일 복판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스폰서로 붙어요. 대기업들이. 경제가 붙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움직이는 많은 기업들이 성소수자 차별하는 동네에는 사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문을 막는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이렇게 해서 겁먹어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당장 구글 회장이, 그 애플 회장이 동성애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각국의 대사들이 와가지고 대거 협찬을 해주고 지지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연설을 해주고 격려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기독교, 이거 뭐 반대하는 팀들이 기독교밖에 없잖아. 교회밖에 없잖아.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막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 그 이제 광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비웃으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막 조롱하면서 지나가니 예수도 게이였는데 뭐 이러면서 지나갔대.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뭐 또 뭐 하여튼 뭐 별 생쇼를 다 한 거예요. 뭐 이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상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의 흐름을 가지고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동성애다 이렇게 가지고 검색하면 여러분들 뭘 당장 보게 되냐면 이거는 유전적인 자연스러운 경향이다라고 하는 지식들을 보게 됩니다. 사전 여러분 인터넷 사전 찾아보세요. 동성애 확률이 10%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연구해봤을 때 인간에게 동성애 경향은 10% 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는 지식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복음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점점 배우게 될걸요. 어제 이상희 목사님이 글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토론 수업 같은 걸 했나 봐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막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뭐라 하냐면은 너는 너무 사상적으로 막혀있다. 그리고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상이고 점점 더 심하게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화, 지식, 사상의 흐름. 굉장히 더러운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타고 나오게 될 거예요. 오버워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겐지하고, 뭐 또 맥커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링 엮어가지고 나오는 게 공식 설정이 되는 날이 앞으로 올 거라니까요. 오버워치 충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점점 되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이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석양이 진다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냥 막 그 말 한마디 하면 이제 통하는 사람 다 통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런 대사처럼 해가지고 넣어서 자연스럽게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심게 될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요 문화, 지식, 사상 이걸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흐름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이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밖에 희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요 빼앗긴 문화, 지식, 사상 모든 흐름을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문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복음 문화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멋있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찌질해 보이지 않고 되게 구차해 보이지 않고 재미없어 보이지 않고 진짜 쿨하고 멋있는데도 진짜 간지나는데도 완전 복음을 설명하면서 영적인 것을 부흥시키는 그런 문화 흐름을 이제는 새로 만드는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바라고 계신다.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자기 길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문화를 뒤집는 전도, 재창조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바꾸세요. 고3 렘넌트들 목표를 바꿔요. 모의고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말고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죠? 되게 가까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묶여있으면 불신자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해보세요. 내가 이 흐름을 뒤집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겠다.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가지잖아요. 이 목표에 내 생을 걸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하고 상관없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몇 등급을 받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렘넌트 여러분 지잡대 가는 게 무섭습니까? 인서울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거는 내 수준이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그 지잡대라고 불리는 그 현장에서 10% 1% 유일성으로 가는 데 있다면 나는 거기 가는 게 성공이에요. 아시겠어요? 바꾸세요. 목표를 바꾸라고요. 방향을 바꿔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남들을 부끄럽지 않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목표입니까? 내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표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긴 채로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빼앗기게 되겠다 하면은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수준 낮은 꿈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 위대한 목표를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미 40인데, 내가 이미 50인데 무슨 이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담기는 영적인 재창조가 먼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표 설정이 뒤집어지는 영적인 재창조부터 여러분은 시작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학업과 기능과 삶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고 가게 되는 현장과 미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과 여러분의 학업이 또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장 살릴 주인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오직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축복합시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읍시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말한 그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며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와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붙잡고 유일성에 도전하다가 한 시대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